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잠언 14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은 참 흥미있는 잠언이라고 보는데요. 성경의 몇 부분에서는 소가 우리에게 뭐랄까 참 교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는 또한 희생의 짐승으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황소는 힘이 센 동물입니다. 사실 황소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교통수단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아마도 농사짓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또 황소를 활용해서 뭐 시장에 간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황소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황소가 더러운 동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구유를 청소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유를 청소하지 않으면 물론 뭐 소를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 구유가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가 상당히 더러워지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며 또 분쟁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황소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고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황소를 없애버림으로 구유를 깨끗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이러한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잠시 후에 밭을 가는 것이 황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후원자들이며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부담감을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므로 청소를 하기 전에 누가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황소들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수필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겐 참 중요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황소들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귀하게 헌신하고 귀하게 헌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분을 참 귀한 황소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좀 교회에는 여러 면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여러 면의 그 관심과 대상을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장 5절을 보실까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예수님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을 부르러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마땅하고요.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일에 관하여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과정이 또한 있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아가서 각 집들을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축호전도 같은 것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증인과 거짓된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로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되게끔 증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은 말로만 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실예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중에 깊이 새기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이죠. 그냥 뭐 들은 척 만 척, 뭐 그냥 소귀의 경읽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참 그렇죠. 자, 10절을 보세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마다 마음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기도 하고요,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는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뭐랄까요,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다고요. 함께 해달라고 했지만 그 상대편에서는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면서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러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에 그분 앞에 잘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것은 사탄이나 뭐랄까요, 아주 이 사악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보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매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필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그러나 잠언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14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세상의 관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세상은 참 바보같이 산다는 거죠. 왜 그렇게 순진하게 사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에게 질문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죠. 시몬 베드로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왜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빌립도 사실은 평상시 때는 참 조용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질문을 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것이 어찌 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마다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어두움 가운데서 도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일의 생명을 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소녀의 정의처럼 믿음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이다 라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있지 않다면 그것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신중한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들은 온갖 말을 믿지 않는다고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정확히 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것을 시험해 보도록 만듭니다. 그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설교자가 하는 말을 무턱대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저희 그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성경강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러한 자세가 참으로 옳다, 아주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요.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듣는 말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옳은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서 어리석은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스스로 믿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4장 20절 말씀으로 이제 가보실까요?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느니라. 이 말씀은 점점 더 사실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뭐랄까 좀 이 세상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청부, 깨끗한 부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23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그 사람과 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쉽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24절을 볼게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부자는 반드시 물질적인 부자만을 가리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의 물질에 풍부하지 않지만 영적인 일에 풍부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부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25절을 보세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잠언 14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령께서 잠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그 잠언 1장을 나눌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게 얼마나 진실입니까? 시기는 여러분의 기쁨과 주님과의 교제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34절 볼까요?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칼과 쟁기에 관한 구절구절 대신에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런 부분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좀 더 귀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많은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갈등, 얼마나 그런 요소들이 많았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4장을 마치고 15장으로 넘어가 보는데 잠언 15장에서는 선과 악을 대조시켜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혀의 역할 그리고 마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로 가보실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는 이 잠언이 여러분들에게 아비가일과 나발을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잠언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아비가일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내였거든요. 그녀의 남편 나발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부자였지만 참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근자의 그 미녀와 야수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매기 목사님도 해석을 해보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모독을 주었다고 말을 듣고 이 아비가일이 황급히 종들을 시켜서 다윗을 위하여 많은 음식을 준비했던 이 아비가일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터인데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마중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아마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녀는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분노를 그치게 했던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와 같은 예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여기에 보면 강력한 언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강력한 말을 써야 할 때가 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유순한 말을 쓰셨습니까? 주님은 범죄한 불쌍한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비로웠을까요? 정말 모든 자기의 신음을 한꺼번에 녹여주는, 그렇습니다, 유순하고 부드러운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말로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는 것은 그냥 육적인 혈기로, 육적인 쓴으로 대답하고 말하고 화내지 말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자, 다시 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는데요. 저는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술의 남용보다도 혀의 남용에 대해서 더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술을 마셔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 말로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술 취하는 것을 정죄하며 혀의 남용을 훨씬 더 엄중하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보다도 혀의 남용을 훨씬 더 엄중하게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좌우를 살펴보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관이,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만은요?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어떤 애굽인이 자기 동포를 때리는 것을 보고 사방을 둘러본 다음 그 애굽인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고요. 그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은밀한 죄도 하늘나라에서는 공개적인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4절을 보실까요?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시 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혀는 우리를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를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충고와 훈계를 우리가 잘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람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가나 칭찬을 받고 어디에 가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왜요? 말을 해봤자 듣지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6절로 가보세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러한 대조는 물질적인 부를 다루는 말이 아니라 의인의 집에 있는 창고에는 기쁨, 평화, 사랑, 동정, 위로 등등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인생의 위대한 보물들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악인의 고통과 대조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7절로 가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혀라는 표현이 입술로 바뀌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전파한다 하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악인은 선을 행할 수 없고요. 올바른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몇 구절 뛰어넘어서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26절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악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들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도 잘못되었다고요. 악인은 모두 잘못되어 있고요. 하는 일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가 겸손히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배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악한 사람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을 위한 자기 행위를 머리털만큼 신뢰하는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여도 사람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잘났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사와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